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며 주신 생명에 걸맞는 삶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가지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성경에 그것도 아주 많은 장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언파와 예언파가 사도 바울에게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냐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은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의 원칙을 13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 깨닫는다면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배우고 있는 이 50장에 이르는 이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곳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배워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신 요한 1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여기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생명이 생명다워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의해보지 않았습니까? 식량을 얻으러 온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흔히 이야기책에 내용한 레파토리대로라면 이제 그 1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감격하며 형들 됐어. 내가 이제 이 애굽에서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이제부터 형님들을 부족함 없이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의 원칙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히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서 3일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의 사랑의 행동을 시작한다는 걸 우린 지난 시간 봤습니다. 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생각하고 내가 다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대면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것, 즉 돌이키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그 긴 과정을 겪었던 요셉이 다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단계로 그 형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오래전에 저질렀던 그 행동이 죄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복하는 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 펑펑 울고 나옵니다. 그러나 형들이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할 법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죠? 입으로 하는 고백이 자복일 뿐이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은 두 번째로 절제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수록 절제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주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머릿속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해치는 사랑이 허다합니다. 요셉은 울지언정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지언정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참았습니다. 절제한 겁니다. 왜요? 진정한 사랑은 그 생명이 생명답게 되어져서 그 생명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립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결국은 그 사랑,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맹세, 그 모든 것의 핵심인 책이 레위기임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전체를 사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그 사랑의 방법을 통해 이웃들을 무조건 퍼다 나르는 것, 무절제하게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자립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가 가고 있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돌 없이 사랑이 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짓는 이야기는 서두에 몇 장 되지 않는 부분을 할애한 다음에 나머지 모두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또 다른 말로 창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며 또 우리의 부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지는가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희들은 어떤 사랑을 하며 살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저는 조금 한 바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이동해 갔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 예화를 이렇게 자주 들 때마다 저희 집 상황이나 저희 아들이나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예화를 자주 들곤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저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런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왜 제 가정이나 제 아이들 예화를 드는 이유는 제가 기준이 되거나 제 삶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예화를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충될 때 언제든지 말씀 쪽으로 옮겨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기에 제가 하고 있는 교육관, 제가 하고 있는 목회관, 제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사고들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가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옮겨가기를 애를 쓴다는 걸 같이 나누려고 그 예화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 생각들을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걸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가치관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왜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하신 대로 율법 모두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여전히 놓아둔 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우리 믿는 대상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 모든 것을 바꾸고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난 것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것을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섹터의 밭에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멍청한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해실이 될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뿌리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밭에 열매를 맺는, 열매라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없다라는 겁니다. 적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첫 스타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간단하게 정의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치관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자신의 삶을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바꿔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말씀을 보면 적은 곳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4분의 3이 떠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말씀의 온전함을 증거했을 때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떠나고 쪼개어집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물질 때문에 비리 때문에 쪼개어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그것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있는 날 동안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문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사랑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자복하는 그 내용을 보고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죠? 시므온을 결박했다라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 형제를 팔고 형제들이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인물들이 회개를 했다고요. 요셉 앞에서. 그러면 시므온을 잡았다. 그럼 시므온만 남겨두고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함께 갇히겠다라고 하거나 그가 없으면 못 돌아가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뭐가 정상입니까? 42장 25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종들에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은 온전한 회개가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또다시 가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그들의 회개의 삶에 요셉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돈을 가지고 와야 곡식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도로 그 자리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가면서 또 그 산 양식 이외에도 또 먹을 양식들이 필요하니까 그 길 양식까지 그 자루에 채워줍니다. 여러분, 가외로 주어진 길 양식과 다시 넣어준 돈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죠? 요셉이 지금 비록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형들에게 고난을 가하지만 이건 내가 형들을 바로 세우려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2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여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홉 명이 돈을 발견한 데 혼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그간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42장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아까 돈뭉치와 가 길양식은 무엇의 증표라고 했죠? 요셉의 사랑의 증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죠? 다 벌벌 떱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국무총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넣어준 사랑의 증표가 오히려 그들에겐 두려움과 혼이 나가는 대상이 되죠.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그를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야곱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이고 피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가까이 그 말 그대로 믿고 그 말 그대로를 바탕으로 성경을 보았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년, 이번 주가 2주년이잖아요. 제가 설교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겨우 2년 정도 구약을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이시덥니까? 겨우 2년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그 징계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끓는 구해요, 맹세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규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시거나 고개를 끄덕이시진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제대로 알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건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상고하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걸어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면 가고요. 목사가 가라면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체가 이들처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랜 시간 동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야 속편하는 거죠. 그럼 사시면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주시려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36절입니다.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듣고 양식을 주겠다 요셉이 말했다는 걸 지금 증거했죠. 자, 그 순간 42장 37절에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이 장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만약에 다시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거든 내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베냐민이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헌신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런저런 주석들은 베냐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베냐민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서 계속 설교를 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물을 범직도 한데 아무도 여쭤보시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묻고 답을 한번 해보려고요. 왜 제가 르우벤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원칙을 하나 보실 수 있어요. 읽으실 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한번 잘한 게 있거나 한번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두고 높이세요. 묻어버리시는 법이 한 가지도 없으세요. 에스더 같은 여인은 단 한 번 자기 일생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그 일생 전체가 별이 되어서 빛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닙니까? 성경 안을 들여다보세요. 한 번이라도 회개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드릴라 치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식에게까지라도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르우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창세기 48장 49장 말미에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의 축복이란 노래 기억하십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유언할 때 르우벤에게는 저주밖에 하지 않아요. 왜 저주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큰 테마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르우벤에게 너가 내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가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삶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는 아비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냐. 지난번 한번 야곱의 축복에 대해 잠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저주들은 저주가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고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할 만큼 문제가 조금씩 깊어져 갑니다. 그 전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여전히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 축에 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결단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만을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의 삶을 청산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결단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야곱이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의 잠복은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면 문제가 잠복해 있을 뿐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다시 터집니다. 고름은 아무리 두어도 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름은 고름으로 터집니다. 다시 그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본문 43장 1절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 정황과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앞에서 기근이 심했다 할 때 심했다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심했다라는 표현을 이 형용사가 쓰일 때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자크 심하다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서는 카베드라는 말을 사용해요. 심하다의 최상급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6장에 흘러나올 때 노아가 노아의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똑같은 표현이었는데 그때 그 술을 마시고의 표현이 최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꼭지가 돌아서 필름이 끊어질 때 히브리 말은 3단계로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3장은 이전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기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거죠. 고통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야곱을 우리는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스마엘 즈음에서 뛰어넘어서 요셉으로 왔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요셉보다 야곱에게 더 많은 애착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면 야곱을 만날 거예요. 야곱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여정이 대부분 신앙인의 여정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만나면 정말 위로를 많이 얻을 거예요.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거 보면 140년 이상 동안 고집스럽게 살아온 야곱보다는 나는 아직 소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야곱은 사실 일평생을 살면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인생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평생 자기 삶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자기 인생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마 이 43장의 이 엄청난 기근 앞에서 아, 이 고난이 그냥 끝나주면 좋지만 아니 오히려 더 큰 기근이 오지 않는다면 다행이라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실상 삶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게 없다는 걸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정확하게 배운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인생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해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고난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편하고 잘 사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건 일부거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취함으로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큰 지혜가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논리로 살던 야곱이 인생의 위기, 고난이 오면요, 냉철하고 이성적이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피신해서 홀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세 가지 맹세하죠.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세 가지 맹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일평생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던 야곱. 고난만 닥쳐오면 그리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이 서면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야곱이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것이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아까 르우벤은 뭐라고 했죠?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자기 자식 죽이라고 했죠. 근데 유다는 누구를 죽이라고 하죠? 자기 생명을 걸죠. 르우벤은 도착하는 날 나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떠나야 되는 날에는 없어요. 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는 내 자식을 죽이십시오. 근데 떠나는 날 르우벤이 입 딱 다물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입 다물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봉사는, 헌신은 말이 아닌 행동이에요. 말로만 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출발하는 날 조용히 숨고요. 멋지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니, 그 당시에 말은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유다는 결국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의 생명을 걸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족보가 유다의 족보를 통해 나오게 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허락합니다. 이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 동기가 무엇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넘어설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편애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냐민이 살겠습니다 라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면서요,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가장 가까운 대상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레위기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며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죽을 힘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라고 여러 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언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거의 성인 축에 속한다라는 뉘앙스를 띠는데 그것을 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를 보통 몇 살 전으로 보냐면 12세, 13세 전후로 봅니다. 물론 옛날과 지금의 나이의 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른 사람이 성경에 몇 살에서 나옵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6세 때 집에서 하는 교육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신앙교육은 12세에서 13세에 끝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이제 가르쳤으니까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맡기고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통해 실패하고 돌이키고 실패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부모는 그들이 실패하고 다시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할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역할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아십니까?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더 잘 빚어갈 수 있음을 믿는 자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각각 제 각기 다릅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걸어가는 이 걸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약하고 무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말씀을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놀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왔고 마치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그 사람을 만지작거리시면서 우리를 때리는 도구로 사용할까 말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매를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패하고 부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만지작거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침에 전쟁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의 논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 다시 운예일이 거했을 때 40년 평화가 애우시 거했을 때 80년 평화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회개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